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말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부분이 세 번째 말씀인데요. 세 번째 말씀이 사실 45절 이후에도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데 세 번째 말씀은 둘로 나누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이 37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이 나오고 40절부터 44절은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하셨던 두 가지 말씀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율법이나 이런 것들과는 견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두 번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선물을 베푸시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37절에 보시면 명절 끝나고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보면 이 구절 자체가 매우 중요한데요. 처음에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말씀하셨는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 표현은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아무라도 다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유대인이어야 되고 남성이어야 되고 성인이어야 되고 성전에 들어가는 자여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든지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 이게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구약에서 이야기한 것과 매우 다른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죄삼을 받을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결과,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성령께서 그 배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마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세 가지가 다 매우 혁명적인 아주 독특한 그런 선포입니다. 대상이 누구냐? 누구든지 어떻게 주님을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무엇을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 그냥 처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이게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은혜는 여지껏 베푸셨던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 받게 될 은혜입니다. 여지껏 베푸신 은혜보다도 더 크고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은혜를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선포하신 것이죠. 물론 이 은혜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게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잘라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주님을 통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은사이고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속해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가령 뭐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된다든지 시험을 보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돈을 벌려고 일하는 사람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이렇게 이 땅에서 얻거나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은 오직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서만 내려오시는 눈입니다. 또한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얻게 되는 더 유익한 점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그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받았죠. 이 두 가지가 성령님이 갖고 계신 중요한 특징인데 이 두 가지는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말씀하신 것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7장에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선포하셨냐면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7장에서 두 번째로 주님이 누구시라고 설명하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으신 분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고 하늘 올라가신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약속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과 동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인 그런 하나님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충만해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서대로 쭉 보시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귀하죠. 그렇지만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귀하긴 하지만 가장 낮은 수준이 무엇이냐? 율법, 그 다음에 제사, 제사장. 이거 옛날에 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거보다 그게 이제 율법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 고치시고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맨 마지막에 주신 은혜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 큰 은혜, 가장 큰 은혜로 성령님을 맨 마지막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도는 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님 안에서 행하고 구하는 것을 늘 기도하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이 없지만 너 병 고침을 받을래? 성령 충만을 받을래? 그러면 뭘 받아야 될까요? 둘 다 받아야 됩니다. 둘 다 받아야 되는지 꼭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성령 충만이 훨씬 더 귀한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이 훨씬 더 귀한 은혜예요. 예전에 우리 이 현대 여기 시장 앞에 그런 책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망해서 없어졌는데 책방 이름이 뭐였냐면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그런 책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배부른 돼지보다 뭐가 낫다고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런 책방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본 거지. 배를 골아본 적이 없어서 책점 그 가게 이름을 졌다기로 지은 거지. 배가 고파봐라. 소크라테스가 무슨 문제인가. 근데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 정말로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우린 예수님 선택합니다. 배부른 것보다는 예수님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여러 은혜들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된다면 기적을 행하시거나 홍해가 갈라지거나 오병이어나 이런 것보다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성령 충만 받기를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에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40절에 보시면 40절부터 44절에 보시면 정반대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40절을 보세요. 이 말씀들은 무리 중에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게 완벽한 반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을 이제 보인 것이죠. 여지껏 있었던 것 중에 어찌 보면 가장 훌륭한 그런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만 있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41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도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꼼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안 믿은 것이냐?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믿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라면 지가 뭔데 생수의 강을 줘? 이렇게 반응해야 맞겠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반응은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 반응하냐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게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럼 이 반응은 뭐에 대한 반응이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라고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한테 쌈을 붙이는 거예요.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면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왜 갈릴리에서 나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지 못한 불신앙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불신앙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회방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결국 두 가지로 정반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좋은 반응을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격려를 받느냐? 아니에요. 이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 갖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핍박받는다고 해서 회방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건 아니에요. 이단들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하죠. 핍박을 받을 때에 예수님 당시에도 핍박받지 않았느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는데도 주님을 향해 믿음을 갖고자 할 때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격려받지 못하는 그런 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항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길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님께서 주시되 동시에 무엇을 주시느냐?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도 않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회방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도 만나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음을 늘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도 좋지 못하게 우리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늘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평생을 살아나갈 때에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주님 앞에서 은혜 구하는 여러분들 또 응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잘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자신 성령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연합함에 기뻐하는 자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사랑한 주의 귀한 아들, 딸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아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